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는 것은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네가 누구냐에 대한 답은 우리는 신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인이라는 거죠.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고 오직 그를 바라보고 사는 자를 신앙인이라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은 사람이 곧 신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러면 뭘까요? 그것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며 하는 일마다 행통하고 아무 일이 없고 승승장구하며 박수를 받으며 모든 것을 손해기에 거머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 행복 그리고 감격과 환희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누리는 자가 신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신자의 모습, 여기에 나타난 사랑하는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신자들을 향한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설득시키며 자신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진리를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뜻밖에도 현대교회의 신자들이 신앙의 핵심 내용이 아니고 별 필요도 없는 것들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목표로 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교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신앙적인 행위와 세상을 사는 것 사이에 말씀과 목표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갈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가장 큰 아픔입니다. 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에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괴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후회함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래서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간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무덤덤하고 목이 곱고 떳떳하기까지 합니다. 죄짓고 사는 세상살이와 예수님을 믿는 것 사이에 전혀 갈등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진리의 내용들이 세상에서 전혀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충돌하지 않는 잡동사니 것들로 신자의 신앙 내용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아이도 공부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아무런 사고도 부도도 나지 않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신자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갈등이나 가책도 없이 세상과 교회를 오락가락 할 수 있게 되어버린 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비본질이 본질이 되어버린 주객이 전도된 왜곡된 신앙행태로 전락된 실정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확한 신자의 정체성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인 신자인데 신자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은 가지들로서 예수님과 친밀한 친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나무된 것과 가지와의 연합과 친밀성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필연적이요 운명적이요 생명적인 관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진리, 핵심적인 진리는 열매를 맺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관계만 바로 되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친구다라는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셨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는 거예요. 친구. 프렌드십. 오늘 본문 13절로 15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분의 친구라고 명명하시며 친구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본질상 우리의 친구는 아닙니다.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정확한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초대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친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친구로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친밀한 우정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비밀스러운 것을 함께 나누는 친구 관계로 초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내 친구라고 부르고 그렇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아들에게 주신 비밀스러운 모든 말을 다 드러내놓을 수 있는 친구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랑하는 친구며 친밀한 친구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다 알리겠다는 거예요. 다 말하겠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된 가지요 신자인 우리는 예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친밀한 친구 관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한테나 우리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가 아무한테나 뭐 비밀을 털어놓습니까? 가정사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힘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참되고 친밀한 친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심지어는 비밀까지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친구입니다. 이 부분을 더 깊이 해석하면 이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로 그분의 친구로 여기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친구란 말을 세속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로서의 우리들에게 의리를 지켜야 할 사명이나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내 욕심이나 내 사욕에 무조건 편들어주는 그런 세속적인 친구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초대되었다는 뜻은 예수님의 수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에 초대받고 있다는 뜻으로서 축복을 허락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내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친구로서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또 조그마한 고난 앞에 놓쳐버린 기쁨, 상실한 사랑, 빼앗긴 감사와 은혜로 끊임없이 응석을 부리고 아우성을 치고 때를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라는 근본적인 뜻을 잘못 이해하고 깨닫게 된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 부름을 받고 초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친구로서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특권은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 예수님의 평안이 내 평안, 예수님의 행복이 내 행복. 그래서 친구로서 꼭 같이 나누어 가지는 특권을 우리 가졌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친구라고 하는 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 이상 세상적인 것들과 친구가 되거나 세상과 친밀해져서 세상의 것들로 내 욕망과 사욕을 만족시키려고 경쟁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사상, 세상의 목적은 예외 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서 사람들을 불행으로 끌고 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에 친밀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일삼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과 벗이 되고 마귀와 가까이 사귀던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어서 주 예수님의 벗, 친구가 되어서 그 우정을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늘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영원히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서로의 가슴에 우정, 친구의 정을 따뜻하게 수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어서 혹 외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내가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친구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친구인 너희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친구야. 나는 육체와 영혼을 다 죽이는 근세를 가졌어. 그런데 세상 권력자들이 피파감으로 육신을 죽이는 칼날을 휘둘러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서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이죠. 역대하 20장 7절과 이사야 4장 8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공통적으로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랬는데 여기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한글에는 친구라는 말이 빠졌어요. 근데 원문에는 친구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였나이까. 친구, 사랑하는 친구에게 땅을 주셨대요. 아브라함이 친구니까 주신 거죠. 이사야 42장 8절에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에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벗이나 뭐 친구나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야고보 2장 23절에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에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합니다. 이에 성경의 이름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야고보 2장 3절에도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칭했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다 이야기하고 다 알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낳게 된다는 비밀이라든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태워서 심판하실 비밀한 계획을 친구로 여기신 아브라함에게 다 미리 알려줬죠. 아무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니까, 친한 친구니까.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의 친구로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비밀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종이 아니고 친구니까 주인의 비밀스러운 일을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다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보면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그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들. 꽃을 가꾼다든지 꽃의 색깔을 하나님이 입힌다든지 참새가 날아다니고 까마귀가 살고 하는 것은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또 유지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은 일반 사람이 모릅니다. 모르게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비밀이 알려졌습니다. 왜요? 친구니까. 하나님의 친구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은혜지만 그 은혜가 어떻게 내게 주어졌느냐?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됐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친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빌립보 경찰에 고발을 당하게 되고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간원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심한 고무가 매를 얻어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두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도망 못 가도록. 그런데 밤중전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 찬송 소리를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진동을 하고 옥문들이 다 열리고 사람의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지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정말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 땅인 이방 땅인 빌립보의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 전도하러 갔죠. 쉽게 말하면. 그러나 그 도시의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때리고 옷을 찢고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당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고난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사무쳤던지 기도하다가 말고 두 사람이 일어서서 큰 목소리로 모든 죄수들을 듣고 잠을 깰 정도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났어. 사람이 노래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다가 일어서서 같이 노래를 했습니다. 기도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노래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시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그냥 보통의 말로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시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감을 갖춰서 옷이 다 뜯기고 찢어지고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들 정도로 얻어터지고 착고에 묶인 것이 무엇이 기뻐서 찬송을 불렀겠나 싶을 정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쩔 수 없어서 부른 찬송이 아니고 또 부르기 싫은 것을 억지로 부른 찬송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서로 생명을 같이 나누는 감옥의 친구가 되게 하셨고 그 두 사람은 친구로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 깊은 감격과 감동이 있었고 막을 수 없고 중지시킬 수 없고 넘쳐나는 감동의 폭발력에 이끌려 두 사람이 마음을 앞에서 노래 즉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맞은 것이 아프지 않고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두 사람이 서로 쳐다보면서 서로 그렇게 된 운명 앞에 서로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니까 기도가 터졌는데 아픈 것은 다 어디가고 자기들이 감옥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데 두 사람이 영적 친구가 돼가지고 손잡고 그냥 찬송을 불렀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찬송 소리를 받으시고 응답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찬송 소리에 응답을 안 할 수가 없도록 이 바울과 실라가 친구로서 두 사람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을 뜨겁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무시무시한 능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나타난 가장 강력한 지진은 리히터 규모 9.5라고 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그냥 그 큰 원자 폭탄이 터진 것처럼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다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이 리히터 9.5가 지구상에 나타난 가장 강력한 지진인데 어디서 나타났느냐? 칠레 나라 남부 바다에서 일어났는데 2010년 2월 27일에 발생한 지진입니다. 그런데 빌보 감옥에서 일어난 지진은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옥터가 움직이고 든든히 잠겨진 옥문이 다 찌그러져서 열려버리고 사람들의 매우 눈 착고가 다 풀리는 강도 높은 지진이었습니다. 세상의 것들, 사람들이 둘러싼 현실 세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말릴 수 없고, 얽낼 수도 없고, 괴롭힐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기쁨과 감격이 이 진한 고통, 진한 고난 중에도 친구로 부름받은 믿는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적인 사건은 무조건 축복을 달라, 기쁨을 달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등등의 계명을 지키는 소극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친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바울과 신라의 친구관계, 삼각 친구관계, 앵글 프렌드, 세 친구가 함께 역사하니까 두 친구는 땅에서, 한 친구는 하늘에서 두 친구를 친구 삼아주신 그 하나님 친구, 이 세 친구와 결합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감옥 문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다 열리지. 다 풀리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트라이앵글 미리클이라 그래요. 삼각 기적. 하나님, 바울, 신라. 어느 가게 주인이 문 앞에 강아지를 팝니다라고 써붙였습니다. 강아지를 팝니다. 한 어린 소년이 가게 그 팻말을 보고 가게 안을 기웃거리다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2,500원밖에 없는데 그래도 강아지 좀 구경하면 안 될까요? 가게 주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강아지 5마리를 보여줬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그런데 한 마리가 눈에 띄게 뒤쳐져서 따라 나왔습니다. 손님은 물었습니다. 저 강아지는 어디 아파요? 그 강아지는 선천적으로 엉덩이 관절에 이상이 있어서 쩔뚝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는 강아지란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평생 절면서 살아가야 하는 강아지야. 설명을 들은 소녀는 흥분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 강아지를 제가 사고 싶어요. 장애가 있는 강아지를 돈 받고 팔 수는 없어. 네가 원한다면 그냥 가져가거라. 소녀는 당황해하면서 말했습니다. 전 이 강아지를 공짜로 가져오고 싶진 않아요. 이 강아지도 다른 강아지처럼 똑같은 가치를 지닌 강아지예요. 그러니 값을 전부 내겠어요. 지금은 2,500원밖에 없지만은 값을 다 치를 때까지 매달 500원씩 갖다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래도 고개를 저으면서 이런 강아지를 돈 받고 팔 순 없어. 달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강아지처럼 너와 장난을 치며 놀 수도 없단다. 그때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입고 있던 바지 한쪽을 쑥 걷어올렸습니다. 걷어올리니까 금속 보조기로 지탱하고 있는 다리였습니다. 저도 한쪽 다리가 장애라서 다른 아이들처럼 달리지 못해요. 이 강아지도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 강아지와 저는 친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강아지와 친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었던 영적 장애인들이었습니다. 보통 장애인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그의 친구로, 장애인을 친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친구에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구인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본문 16장 16절 17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맹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택하거나 친구로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택하여 세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우리에게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열매를 위한 기도에 응답해서 다 받게 해주시겠다고 보장을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가는 친구로서의 열매는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나님이 친구에게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이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죄를 다 막아주겠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 그 중에 잘라버리는 가지가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자르겠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죄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데 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지 않겠다. 열매 맺게 하겠다. 그것은 열매 맺는 건 죄가 열매를 못 맺게 하거든요. 이것을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주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를 친구 삼으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죄로 인한 고통과 멸망과 사망에서 건진받는 기쁨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신다는 약속이죠. 자, 죄의 무서움 중에 하나가 죄가 왜 무섭느냐? 죄라는 것은 지으면 지을수록 또 짓기 쉽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는 속담이 있죠. 바늘 도둑, 그 조그마한 거 하나 살짝 가져가는 것 아주 쉽죠. 그런데 죄를 이걸 지었으면 지으면 지을수록 바늘을 자꾸 훔치면 훔칠수록 가위를 가져가게 되고 가위를 가져가다가 비싼 칼 가져가게 되고 칼 가져가다가 밥통 가져가게 되고 밥통 가져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죄를 짓기 쉽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 죄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깊어지고 익숙하게 됩니다. 익숙하게 되면 뭐가 되죠? 죄짓는 전문가가 됩니다. 죄짓는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죄는 여러분 작고 사소한 거짓말을 하면 버릇이 됩니다. 버릇이 돼요. 사기도 자꾸 치다 보면 사기치는 버릇이 몸에 붙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 버릇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버릇이 되면요.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본인에게는 죄가 죄같지도 않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신자들인데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참 괜찮아 보이게 될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TV를 보기가 무서워서 우리 집에는 테레비를 싹 없애버렸습니다. 벌써 없앴습니다. 뉴스도 안 봅니다. 신문을 통해서 다 압니다. TV 보기가 무섭죠? 어린 아이들이 TV의 영상을 통해서 시각에 각인이 될까봐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이 있다고 오는데 정말 민망할 정도로 옷을 다 벗고 나옵니다. 테레비에 옷을 다 벗고 나옵니다. 뭐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과 그 어디고 송전 해수욕장 지금 개장했죠. 오늘 뭐 난리 났을 겁니다. 옷을 다 그냥 뭐 공공장소에 가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하늘을 쳐다봐야 돼. 볼 곳은 하늘밖에 없어요. 더워서 그랬는지 옷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온 세상 사람들에게는 습관이 되어서 괜찮게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 벗고 다녀도 다 그러니까 이런 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보니까 괜찮게 보는 이 안목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괜찮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현대인의 심각한 질병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뭐 벗고 다니는 거 다 그러는데 뭐. 여자들이 담배를 물고 다니고 여기 이제 딱 보면요. 내가 보기에는 고3, 고2 정도 되는 딸아이나 남학생이나 담배를 물고 다녀. 내가 나이를 잘 정확하게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 보기에는 그래요. 그냥 그 횡단보도 건너면서 담배를 물고 다녀요. 하도 이게 그냥 습관을 보는 것이 습관이다 보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헤어스타일이나 화장하는 것이나 옷 입는 습성들이나 이것이 아름다움을 벗어나서 정말 미친 수준에 있음을 우리 자신들이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이런 죄악 속에서 살아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친구로 부르셨기에 이런 죄악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 기쁨이 충만한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이 죄의 무서운 것을 막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친구로 끌어당겼습니다. 이리 가지 말라고.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죄 짓는 것에 친구가 되지 말라고. 예수님 우리를 강력한 친구로 끌어들인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죄악의 열매를 맺지 말고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친구인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을 친구 삼으면 지옥 따라가게 됩니다. 지옥에 따라.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면 우리는 천국까지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친구가 되어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바로 이거야 라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죄를 끊을 수 있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님 손잡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공적인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을 친구로 부르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사무엘상 18장 1절로 1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왕자의 옷을, 왕자의 무장하는 옷을 다윗에게 입혀줬다는 거예요. 참된 우정은 참된 우정을 가진 친구는 요나단처럼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친구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로 14절에서도요. 그 사울이 요나단을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 자기 그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은밀한 곳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곁에 서서 아버지가 다윗에 죽이려고 계획하는 것들을 내가 다 듣고 곁에서 있다가 우리 아버지가 말한 것은 나한테 다 말해주마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요나단의 행위는 다윗을 진정한 친구로 삼은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과의 친구 관계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됐는지, 요나단 다윗을 사랑할 수 없고 친구 관계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대를 위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2대 왕이 될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있기 때문에 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공모해서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이 주신 형상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요나단과 다윗의 친구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해하지 않겠다고 언약 맺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고 난 다음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요나단은 죽습니다. 예수님처럼 일찍 죽어요. 이래서 두 사람의 우정의 씨앗은 너무너무 고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우정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됐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강성 대국이 되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나단의 헌신적인 우정, 친구 사랑으로 맺어진 열매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은 요나단의 열매고 강성대국의 이스라엘은 다윗의 열매입니다. 결국 강성대국은 우정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택하여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우리에게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친구로서의 진정한 사랑의 우정은 풍성한 열매를 축복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1절 4절만 부릅니다. 아름답다 예수야 아름답다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예수로 너 아니 영원 영원 안내 예수님 나의 죄를 하여 보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해서 친구로 세우셨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친구로 세우신 이유는 우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친구로 삼았다.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택했다고 합니다. 여기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는 친구를 맺고 만드는 열매를 뜻합니다. 친구를 맺어야 된다. 친구가 열매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됐다 그러면 우리 친구 맺었다 그러죠? 맺었다는 건 열매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을 때 어부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초청하고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일을 말하죠. 이와 같이 열매는 사람을 친구로 맺는, 친구로 사귀는 그 열매를 말합니다. 자, 전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만나서 친구로 사귀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친구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었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것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낯선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낯선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 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희생해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라고 하죠. 친구로 만들 대상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다 그 기도를 받아서 친구가 되게 만들고 예수 믿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친구 지간이 되어야 전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선한 친구에 의해서 그 얼굴을 빛나게 되고 출세를 하고 유명해진다는 뜻입니다. 친구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쉽게 생겨난다. 그러나 우정은 서서히 익어가는 열매이다라고 했습니다. 우정은 서서히 익어가는 거예요. 친구로서 참된 우정을 갖고 가야 한다는 뜻이죠. 6개월 동안 여러분 친구를 정해서 친구를 만들고 가꾸세요. 6개월 동안 가꾸는 기회를 저는 주는 거예요. 친구 만드세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구 만드시라고. 우리 예수님이 낯선 사람이 다가갔죠. 다가가서 그 사정을 알고 대화를 나누고 해결을 해주고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고 필요한 자에게 빵을 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에게 우선 끌리는 매력을 여러분들이 주어야 됩니다. 아, 친구하고 싶다는 매력이죠. 그 친구하고 싶다는 매력은 뭐냐면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태도, 이미지.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야 돼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요. 사람들 나가지 못하니까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가도리 양식장 같이 금옥정 공원이나 장미공원에 사람이 버글버글합니다. 자리 깔고 아예 앉았습니다. 그거 가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대화 나누면 친구 됩니다.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비었습니까? 유다인들이 한꺼번에 멸망받을 그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보다도 더 위급합니까, 우리가? 더 위험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서 전도하세요. 이 상황에서 더 전도하기 좋은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태도가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적극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뭐냐? 적극적이어야 되고요. 행복해 보여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무식하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되고, 섬기고, 겸손한 성품입니다. 이걸 갖출 때,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아, 친구 삼을만 하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끌리게 되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친구들을 많이 확보해서, 그 친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6월부터, 연말까지 요나단이 다윗을 친구로 만들어 위대한 이스라엘 성군 다윗을 만들듯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 친구로 많이 사귀어서 우정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예수님의 참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만들어서 11월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열매가 되도록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누구냐에 대한 자기 정체성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본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친한 친구, 깊은 우정을 나누는 법, 중마고보다 더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친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거룩한 열매,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등등을 맺도록 하나님이 죄악을 다 제거시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많이 맺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만나서 친구로 사귀는 거예요. 친구 맺는 겁니다. 낯선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태도.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며 코로나로 인한 각자의 이동이 제한되므로 오히려 사람들을 만날 좋은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서 사귀고 신앙관계, 친구로 만들어서 교회로 초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양으로 친구 삼아 전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게 부흥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